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말씀도 너무 또 소중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핍박과 환난 중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매우 분명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특별해서 너희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져서 너희들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조금 덜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필경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똑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환난과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만 있고 영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영광과 하나님 나라만 있고 핍박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둘은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고난과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고난이 우리를, 그러면 고난, 고통 많이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과 고난과 어떤 핍박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더 믿음이 쌓아져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네. 고난은 절대 구원의 필수적인 충족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고난은 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적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끌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성숙되어 가는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하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지켰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더 굳센 인내로서 그 고난을 겪어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교회에서 정말 빛나고 높은 어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바울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위로가 무슨 말로 그 성도들을 고난 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로 한다면은 격려를 한다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겠다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성도들을 격려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하던 지금서부터 한 10개월 전, 작년 8월인가? 아, 3월인가? 2월 달 때 코로나 터지고 모든 것이 격리되니까 전 세계가 다 뒤집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교회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외치고 신문이고 뭐고 기도고 전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우선 어디서 왔는가를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믿는 자들이 회개를 안 해서 뭐 하고 이유를 대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진정으로 자기가 그것을 아 이게 내 원인이로구나 하는 목사님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뭔가를 막 들려가는데 저는 그 대답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이 파괴되면 지금 코로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가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우리는 그런 핑계대기를 우리의 죄악이라면 말이죠. 적어도 소돔 고모라처럼 이미 불덩이로 파괴되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 정도 오늘날의 우리 죄악의 정도라면은 노아시대 때 홍수로 지구를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런 징계가 있었어야 돼요. 단순히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성도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가를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했고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고 그들의 인내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격려를 하실까요? 이제 됐다.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코로나를 그치게 하겠다. 아, 코로나 아무리 많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돈 벌 기회를, 더 건강할 기회를, 더 행복한 기회를 더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하든지 누구와 살든지 이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방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왕따가 돼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그것이 우리가 겪는 핍박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무엇으로 격려를 하고 무엇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가.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러한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주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판정을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란 말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냐면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지켰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공의라는 것이에요. 공의라는 게 뭐냐면 right, just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judgment는 righteousness와 justice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심판하시질 않아요. 자비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용서로 심판을 하시질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원칙이 뭐냐면 공의예요. Right, just.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래도 뭐 평생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코로나 핑계 대고 예수를 떠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지금 이 시간 와이프는 교회 나가자 해도 니나 나가라고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나와서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 로마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2장 로마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만약에 여기 이 집사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2장 11절 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걸 쭉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 2장 11절에 가서 뭐라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신다. 외모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얼굴을 보고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편애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 이거 내 새끼로구나 해서 너 죄 지었어 봐줘 그래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너 성도 목사로구나 목사 너 목사 몇 년 했어? 저요 지금 17년 됐는데요. 17년 아우 15년보다 많으니까 봐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favoritism으로 어떤 편애나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공정한 증거를 가지고 위트니스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고 아, 이 친구 내가 봤지. 어, 너 성도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증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 걸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공의의 심판의 증거 자료가 뭐냐?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과 너희 인내를 증거의 표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 근데 이 말이 왜 그들에게는 힘이 될까요? 도대체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힘이 될까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핍박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그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너무 지독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더 잘 되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더 늠름하게 살아요. 늠름하게 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보단 좀 못해야 될 텐데 우리보다 별로 차이가 없이 살고 있어요. 아,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 특혜를 주고 뭔가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셔가지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조금 낫게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인가? 혹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랐을 텐데 저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증거를 지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심판을 하신다는데 그 공의의 증거의 심판이 뭐냐? 고난 중에서 우리가 세웠던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사랑, 인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증거를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안 보면 증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고 계실 거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고 계시는 거고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보고 나서 이거 증거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증거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공의로운 증거가 된다는 것. 이 말은 아,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책에 이 모든 것을 내 이름과 함께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고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분개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는 괴로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풍성한 사랑이 의미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꿋꿋하게 참아 견뎌내는 이 나의 인내가 불굴의 이 인내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판단을 하실 때 판단을 중요한 두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두 가지예요. 6절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굉장히 보복적이라 반드시 거기에 행한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신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너희로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환난 받기 받게 하는 자들, 너희를 환난 주고 환난 핍박하고 이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동일한 환난을 형벌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위에서 보니까 그러나 환난 받는 너희들, 그런 핍박을 받고 핍박을 겪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자스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안식, 평강을 주시고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지만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두 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복을 받으시는 분이 될런지 또는 보상을 받는 분이 될런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분은 보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나는 한 번도 환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아, 나는 정말 핍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성도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식을 주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 성경을 계속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있을 것인가? 있긴 있다면 그 언제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실 때. 누가 어떻게 돼?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이 빨리 끝나고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바로 그날은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이 곧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강림하실 때 친히 주님 자신이 직접 오신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환난을 똑같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이 심판의 날 오시는 그 주님은 바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그 주님, 이 땅에 계셨던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이 직접 친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그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들이 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나 영광스럽게 오세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린아이로서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오세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오는 주님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구름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오심을 다 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렇게 친히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어떤 이단들처럼 자기네들한테 와야지 언제 어디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신다는 걸 자기네들만 볼 수 있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거짓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자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자는 사람은 그 순간 못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는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주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던 그 수만 수천의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 대동해서 수행을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천사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 모든 무리를 한마디로 부를 때 뭐냐면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능력 있는 거룩한 천사들도 성, 거룩한 무리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들을 얘기할 때 성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불꽃 중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지난번 공부할 때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호령이나 천사장의 소리나 하나님의 나팔이 없이 빠지고 불꽃 중에 나타나요. 사실 불꽃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4장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나무 떨기 불타고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실제 불은 타지 않지만 그 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봅니다. 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화염 가운데서 이 시내산이 막 불타고 있는 것 같은 화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불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꽃 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꽃,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불꽃 중에 불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불꽃이 이런 걸 거예요. 성도들 같으면은 우리 성도들 같은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나 공력이 불로 태워도,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얘기했죠.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할 단련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께서는 그 불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 한번 태워보실 것 같아요. 우리 집 박 집사님도 태우고 이 집사님도 태우고 우리 최 집사님 뭐 다 불로 한번 쫙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인내를 불로 한번 딱 태웠어요. 거기서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심판에서 받아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불로 나타나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불의 어떤 시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불의 시험 테스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은 뭘까요? 그들은 영원히 타지 않고 끄지 꺼지지 않는 그냥 불못 저수지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불못 가운데서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거룩함을 드러내고 더 믿음다워지고 더 성도다워지고 더 성결해지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냥 멸망의 삶의 모습이 바로 불로 판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신 날이 그날이라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과연 나타날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심판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혹시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여기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없군요. 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을 쫓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방인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을 말하는구나. 그럼 유대인은 다 복음을, 구원을 받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요거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이방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똑같이 2장 15절, 16절, 2장 15,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가지고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심판을 받는다면 도대체 그럼 누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하나님과 알아가는 이런 것을 게을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귀찮아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핑계대고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그렇게 물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한 뭐 7살, 8살 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믿지는 않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 단순히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요. 아,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그 신이잖아. 전지전능하고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신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나 능력을 아는 그런 단순히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성경 조금 읽었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발로 일하고 걸어가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 존재와 성도로 이 존재와 인격적인 끈끈한 친밀함과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 바이든이 누군지 아세요? 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건 하나 바이든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대통령이라는 거 하는 것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어떤 아무런 것도 내가 편지 써도 그 사람한테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복종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이라는 거 저들도 다 알아요. 아, 예수가 누구죠?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사람, 하나님 아들인데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했대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주님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것,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역시 그것도 또 말씀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이 나의 가치관의 기본이 되는 것이요. 나의 행동의 원칙이 되는 것이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면 하질 않는 것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요. 나에게 돈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 벌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바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간단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질까요? 어떤 벌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 있을 걸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럼 심판이 도대체 뭐 결과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벌이 뭐냐면 우선 그들은 주의 얼굴을 떠나게 돼요. 주님의 얼굴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얼굴 보았나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단어로 헛소리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때 너무 기뻐서 주님의 얼굴을 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찬양할 때 찬양 곳곳에서 보면은 주의 얼굴 배웠고 주의 얼굴 앞에 뭐 이런 찬양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주님의 얼굴 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을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영으로서의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주의 얼굴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것이요. 주님의 함께 계신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을 말해요. 주님 앞에서 떠난다는 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포용하고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쫓아가지고 격리시켜버려요. 코로나 너 걸렸으니까 너는 14일 동안 격리해라는 식으로 같이 아니고 떠나게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토록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능력. 힘의 능력이란 주님이 가지시는 힘의 능력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주님의 어떤 보호나 인도를 받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떠나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사람. 그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우리는 착각할 때, 아, 멸망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 존재적으로 그의 몸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영혼이 멸망해서 영혼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 그들이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주님의 영향력 있는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격리가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이 어둠에 내어버려던 자, 이를 갈며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바로 그런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밑에 끝이 없는 영원한 멸망과 같은 죽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불못에 불타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지나 그들은 멸망이라는 건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냐?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전혀 다른 말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 바로 그 복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그냥 또는 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따라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0절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날에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나타나는 날 이 주를 하나님을 믿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 얼굴에 나설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돼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그들은 세워지지 못하고 영원히 쫓겨나지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과 믿는 자들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와 우리에게 어떤 찬사를 받으신다. 여기 보면 기이함을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이함은 막 찬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얻으신다는 건 우리로부터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최후의 그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영접이 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냐? 형벌을 받을 것이냐? 둘밖에 없어요, 판결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그 심판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재심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재심을 대법원으로 고등법원으로 이렇게 재심을 청구해서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 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고난 가운데서 겪는 이 고통, 환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최선의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고난 중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너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너의 인내는 얼마나 굳세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당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견뎌내고 있는,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공의로운 증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내가 증거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 증거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경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얼굴과 그 힘에 능력 있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쫓겨날 것인가, 이러한 판단의 결과를 놓고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도전이, 놀라운 격려가, 위로가,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전히 안개처럼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올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인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2021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사랑의 모습, 우리 인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급기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